사랑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님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며 말하되, 우리 여기 아름다운 돌과 헌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함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에 성전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성전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순간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하게 포장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대리만족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 대리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 큐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더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성전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온전한 것을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파괴하십니다. 진실이 감춰진 성전에서 진실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시는 대수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살아가는 성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 자랑스러운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망하는 일, 어떤 징조가 있나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성전이 망하게 되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혹에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첫 번째 바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진짜가 아닌 가짜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은 미혹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여기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라는 거기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원어로 보면 전쟁과 폭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큰 징조에 한번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총체적인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정말 살기 좋다, 아, 난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의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언제 일어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위기이지만은 준비한 자들에게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를 알고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두려움의 어떤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험 날짜를 모르고 준비하는 그 학생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굉장히 두렵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배를 준비한 노아에게는 그 비가 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수정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오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거목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12절부터 이제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박해하느냐? 바로 영적인 그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도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박해. 17절 말씀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논리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구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변이란 말하는 재능을 말하고 있고 지혜는 일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원어에 보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묶여있는 사자가 우리에게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묶여있는 사자가 우리를 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것이지 절대 물 수 없습니다. 거기 보고 주눅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자는 짖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표 세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표 세컴은 뚫리지 않습니다. 100% 보장합니다. 그 무엇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보호망도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보호망도 시간이 지나면 다 뚫리고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무엇도 뚫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다 보호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보호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한결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승리를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왜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세상과 가정과 학교 속에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사나운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